여러분들은 그림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죠? 예, 자화상이라는 그림이죠. 예, 빈센트 반 고흐가 자화상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또 이 고흐가 많이 그렸던 그림 중에 해바라기 연작들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림. 네. 혹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별이 빛나는 밤이란 아주 유명한 고흐의 그림이죠. 반 고흐는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앞에서 살펴봤던 자화상과 해바라기 연작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남긴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독특합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는 네덜란드와 영국과 프랑스를 떠돌면서 그림을 파는 화상의 일을 했고 또 교사와 책방 점원과 보조 목사와 선교사의 일을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주어진 그 본능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고흐는 16세에 큰아버지의 화랑이었던 구필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술의 관점에 대해 손님과 논쟁을 자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토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는 화랑에서 7년 만에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 23세의 나이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서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죠. 그에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고시를 치르겠다고 하였지만 목사 시험을 치르는 중에 그 당시에 목사의 딸이었던 케이 보츠의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때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면서 목사 시험에도 이렇게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브뤼셀 근교의 라켄이라는 개신교 선교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3개월 가정에 이 선교사로서의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갔던 것이 바로 벨기에 탄강 지역의 선교사로서 목회를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제도권 교회에 크게 부딪힘으로 종교와 결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을 띠고 사랑에도 여러 번 실패하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또 자신의 본업도 온전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길이 바로 신학의 길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고독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평생 지속되었다고 하죠. 이 빈털터리에다가 믿음마저 잃어버린 그는 절망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접촉을 끊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8살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고 습작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로 옮겨서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독특한 분놀림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의 형태와 색채를 자신에게 투영된 대상의 존재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개성적인 화풍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술가로 활동한 기간은 불과 10년 남짓합니다. 28살의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8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4년은 데센과 수채화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주로 정물과 풍경과 인물을 주로 그렸던 것이죠. 하지만 반 고흐는 신경과민증,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6남매의 마지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이전에 형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의 이름이 바로 또 똑같은 이 빈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는 평생 자신이 형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 평생을 그를 따라다녔겠습니까? 심지어는 신경 과민으로 발작을 일으켜서 왼쪽 귀의 일부를 자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직접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고갱에 의해서 고갱이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1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작이 잠시 호전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남은 3년 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양산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네덜란드에 대한 추억을 그리면서 향수에 젖고 또 그가 살아가는 동생 테오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왔지만 그의 이러한 전성기의 그림을 그렸던 이 기쁨과 이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은 대단히 짧았다고 합니다.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틀 후에 죽게 됩니다. 반 고흐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73년부터 85년까지 그 인생의 실패와 진로의 전환이 있었던 이 수수께입니다.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질환으로 해서 힘겨워하며 자기 표현에 대한 수단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이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시기가 바로 1886년부터 90년까지입니다. 그의 나이 34살에서 그가 죽기 전에 38살까지의 이 과정이죠. 이때 미술에 대한 빠른 성장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다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 미술 작품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이 시기에 가장 기가 막힌 정신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풍우 없는 자연 드라마 없듯이 고통 없는 인생의 드라마는 없다. 마치 고 자신의 삶을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경험하였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달픈 인생에 대한 것이 자신의 삶을 투사하여서 이런 고백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포장된 특별한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하고 불안한 숙명을 지닌 인간의 일상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왔습니다. 그 일생의 마지막 3년 동안 제작한 작품들로 반 고흐는 그가 죽은 이후에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빛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흐가 그렸던 유화 800점과 700점 이상의 대상 가운데 그가 살아생전에 팔렸던 작품은 한 점, 대생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술계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단 한 번 언론에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미술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전생에 동안 자신이 지닌 꿈과 비전에 비해서 그 현실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고단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내면적인 고립감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과 결혼에 실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매춘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 일에도 많은 좌절을 맛보았죠. 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의 삶에 정신질환이 늘 함께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심리 불안, 정신적인 변동과 발작, 어떤 학자들은 그가 선망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품고 노력하였지만 삶의 생전에 좋은 평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가 바로 고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작품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름다운 표현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예술적인 발전, 그의 삶의 성장의 모든 스토리들은 그 고흐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흐는 지속적인 연습과 실험을 통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역할들을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 이후에 고흐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작품 가상에는 예술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고통과 상처는 그의 예술적 업적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인물의 삶을 이 짧은 시간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어둠을 넘어서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희망을 지금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 경험과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고흐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 22장의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고단하며 대단히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이러한 고흐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투사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1500점의 작품 중에서 한 점밖에 그림을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평은 한 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열방의 아버지로,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열방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에게 누구밖에 없죠? 믿음의 아들 이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흐의 전생에는 어땠습니까? 실패와 성장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역시 수많은 실패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반 고흐의 전 생애와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평가의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평가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많은 흠모와 많은 방향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 고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라 생전에 전혀 영광을 받지 못했고 죽은 후에 명예와 영광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가정을 살아왔지만 언약의 성취는 유일하게 이삭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사라 생전의 현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삶의 고단함과 삶의 피곤함과 결국 삶의 방향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유한한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멀리 있고 창세기 22장이 끝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잇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반 고흐의 모습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 억지로 아멘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 정말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고단하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삭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다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사건과 그리고 23장의 사라의 죽음 사건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이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의 삶은 정착하지 못했고 때에 따라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에도 심지어는 애굽에도 내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창세기 22장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아주 작은 선택과 결과를 맞이했을 뿐인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의 100년 동안의 그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100년간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전기는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선택되고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의 자손을 잇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백세에 또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아브라함 생애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들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삭을 위하여서 그 아내를 얻게 하는 과정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역사의 한 시대, 구속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의 관점에서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언약을 온전하게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선조에 대한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홀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란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에서 죽게 되죠. 하지만 나홀은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땅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역사에서 끊어졌던 인물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태어날 혈통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계가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 24장과 25장에 논의될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친족 결혼에 대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동생 나홀이 밀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소문을 전달한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온 여행자이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무역상이거나 아니면 미지의 방문객에 의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 22장 모리아산 사건과 사라의 죽음 사이에 이 족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지역에서 먼 지역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고향에 자신의 형제의 그 가게에 대한 그 자녀들을 낳았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나홀의 후손에 대한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단지 역사적으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예, 구속 역사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의 의미인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떠날 때 헤어졌던 나홀의 그 가계도는 원래는 다시는 믿음의 조상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될 수 없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나홀이, 그 잊혀졌던 인물이 다시 그 자녀들의 12명의 자녀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홀의 그 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락과 부데일이라. 예, 누구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정실 부인에게서 8명이 태어났는데 그 8번째 이름이 바로 부두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홀은 12 아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통해서 8명이 태어났고 또 소실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일으켰던 민족을 이루는 각각의 부족 명칭 또는 그 지역 명칭으로 그 아들들이 이제 이름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서에는 근친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근친 결혼을 허락하는 아주 대단히 비상적이고 특별한 독특한 케이스가 여기에 허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바로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란 다음과 같은 이름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구약에서의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과 성격과 평판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두엘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부두엘이라는 것이죠. 이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가 태어나게 되죠. 리브가라는 이름은 매혹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녀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적으로도 경건하고 외모로도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리브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신앙 가운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현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현재 지금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땅은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이 부끄럽게 그들의 생애에 아들 한 사람, 이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리고 2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을 달리하죠. 사라의 삶 가운데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왔지만 이삭밖에 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다인가? 왜 이런 일들을 겪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세속적인 문화와 다원주의 시대의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는 그냥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세우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혼합주의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곤고함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인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다양한 인생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못했던 고우의 모습, 아무도 그 생전에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 고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정표를 제시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오늘 현실의 우리의 바램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과정이나 주어져 있는 평가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감리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교회 미래학자로 불리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네 가지의 4M 교회를 제시하였죠. 교회가 어떻게 30년을 주기로 쇠퇴해 가는지 이 네 가지의 M으로 된 시작하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션 처치, 두 번째로 미니스트리 처치, 세 번째로 메인테너스 처치, 네 번째로 뮤지엄 처치입니다. 미션 처치는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이죠. 복음을 알고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를 바로 미션 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니스트리 처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역하는 교회. 외부를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내부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목회하는 데만 집중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메인터너스 처치.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만이 남겨있고 교회의 제도만이 남아있는 교회. 네 번째로 뮤지엄 처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서구에 있는 수많은 서구권의 몰락한 교회들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죠. 생명도, 열정도, 헌신도, 순종도, 주를 향한 눈물도 없는 교회가 바로 뮤지엄 처치인 것이죠. 저는 이 레너드 스윗의 네 가지 4M이 원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션으로 인해서 가슴 뜨겁습니까? 아니면 사역하는 사역에만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만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는 박물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과정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어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르게 쇠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생명과 하늘에 속한 것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에게 한 관심과 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고의의 모습과 같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당대의 수십 명의 후손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 긴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 동원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실패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선택과 또 다른 실패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성장과 성숙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이삭의 드림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의 그 넉넉하지 못한 현실은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왔듯이 오늘 우리가 받았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담담하게 또 지탱하며 또 버텨내며 또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 바로 아웃컴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프로세스, 즉 신앙의 과정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오늘의 고통의 현실과 지루한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위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족구 이야기잖아요.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바로 20절에 가장 시작하는 말씀이었던 이 일 후에입니다. 바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이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이 부사, 이 일 후에 저는 여기에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못하고 언약의 약속은 이삭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고 미래를 모르고 방황하며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이삭을 위하여서 그의 배피를 준비하는 족보를 오늘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막연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곧 살아가는 배우자마저도 먼저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계획을 지니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그의 택하신과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속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인가라고 혹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빠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은 요원하며 소원하며 이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낙심하며 좌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 후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시간을 바른 정체성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시고 이 세상적인 목회자, 세상적인 항존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근거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들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